일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같은 마음에 불신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어떤 곳에 말할 것이 나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대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라.
주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하고 그 말씀이 없으면 저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참 생기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장 지금 1절의 그 앞부분을 여러분이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럼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익숙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게 가능한 주문인가요? 가능한 명령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말씀인가? 우리는 먼저 사실 그 의무를 갖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근심 아닌가요? 모세의 시편, 우리 잘 아는 시편 말씀에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우리의 해수의 날들은 70년이고 단말하면 80년이라도 그 해수의 미래로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수고와 슬픔. 뭐 다른 말로 하면 참 근심거리지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기쁨에 막 넘쳐서 천진난만한 얼굴보다는 참 근심이 많은 얼굴이 더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근심, 이게 참 인생의 참 본질적인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권고이면서 또한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많은 일로 근심하는 인생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그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는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인생에 사실 되돌이켜보면 단 한순간도 이 근심과 염려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엄마 품에 있던 갓난아기 시절에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네, 그 시절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 좋았던 시절은 기억 자체가 안 나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당장의 끼니 걱정부터 퇴직 후의 노후 걱정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너희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은혜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단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젠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은 예수님 사역의 최전성기입니다. 최보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방, 이스라엘의 변방인 저쪽 위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쪽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많은 배척도 받고 환영도 받고 이제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신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11장, 12장, 13장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기록된 말씀이 14장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있어서 최절정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그야말로 왕을 맞는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얘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왕권을 잇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또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렇게 지금 외쳤단 말이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 저혈 다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그들이 보기에도 이제 조만간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였나요? 우리 선생님이 농공행상 사자성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거기에 지금 들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이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사도 과연 이 명절에 예수라는 이 선생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등극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에 과연 예수가 오겠냐 안 오겠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막 시끌벅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의 최절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의 이 최고조로 다가가는 이 순간에서 예수님은 떠나가는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떠나가는 얘기를. 이게 뭐 우리 얘기하듯이 박수칠 때 떠나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3장의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느낄 때도 예수님이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느껴졌던 거예요. 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어떤 작별 인사의 차원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일도 하셨었어요.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가시는 이야기도 하시고 가실 것처럼 행동도 하시니까 떠나가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이 사역의 최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도 참으로 황당하고 당당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 방법은 또 더 황당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세워지리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떠나가시는 방법,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떠나가시는 방법이 그냥 모든 걸 잘 마무리 짓고 좋게 좋게 해갖고 떠나가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도 섭섭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최고 정점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너무 극적인 방법으로 참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본인들을 떠나가시게 된다고 이야기하니 제자들로서는 참 근심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6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다. 제자들로서는 참 이 긴박하고 또 조만간 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이 마음속에는 계속 예수님의 말로 인해서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던 강력한 보호막이 벗겨지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기들은 엄마와 함께 있는 한 아기들에게는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기들이 출세 걱정을 합니까? 먹고 살 걱정을 합니까? 공부 걱정을 합니까? 뭘 걱정해요? 아기들은 그냥 엄마 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나 제자들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자신들에게 대장이 자기 옆에 여전히 있다는 그 안도감이 있는 겁니다. 리더. 자신들의 리더가 어쨌든 자신 강력한 리더가 자기 곁에 이렇게 있다는 심리적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리더가 있는 사람은 리더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물론 그 지시가 좀 어려운 지시일 때 뭐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리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리더가 있을 때는 그 리더의 말을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의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리더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룹의 모든 총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이 리더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안도감이 방패망처럼, 보고망처럼 이 제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또 설사 이 제자들이 좀 실수해도 뭐라고 핑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배우는 학생이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이 학생의 좋은 점이 그거예요. 학생 시절의 좋은 점은 사회인이 아니라 아직 학생 때에는 사회에서 그 사람 학생들에 대한 실수에 반대합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아직 배우는 때니까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순간에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권력을 지는 건 고사하고 그동안 이 예수님이 일으켰던 이 엄청난 파장을 다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제자들은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 모든 걸 자기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도 직접 인용하셨었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 제자들로서는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근심하게 되나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근심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죠. 구체적인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범위를 좀 축소해서 조금 이렇게 한데 뭉뚱그려 보는 거, 이게 이런 게 사실은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과학이 다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관찰되는 사실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그거를 하나의 공식이 그 모든 것에 이렇게 들어맞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과학이잖아요. 인간은 언제 근심하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인간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능력이 무한하다 그럼 홀로 남겨져서도 근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능력이 무한한 존재로 선포됐으면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근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게 선포됐어요. 그 능력 면에서.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혼자 남겨져 있을 때는. 그렇죠? 능력이 유한한 상황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기에 어려운 일, 아예 할 수 없는 일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렇게 그 무한한 소스에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홀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홀로 남겨지게 되면 그럼 근심스러운 것입니다. 또 홀로 남았을 때 근심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앞니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에 속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하는 일이 미래에 바로 잠시 후에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날지 우리는 100% 확신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내가 잘 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하루 이틀 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어떤 결과가 될지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하셨다.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쉬운 일도 생기고 이런 걸 섞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그 미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그 어떤 이 두려움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근심하나 홀로 남겨지면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거, 이것은 죄의 결과물이죠. 그렇죠? 인간의 이 불안 심리, 이것은 대단히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냐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생긴 게 불안과 근심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마치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처럼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 고의적으로 그 엄마 품을 저버리는 순간부터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자기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을 내버리는 순간부터 아담은, 즉 인간은 불안하고 염려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사실 현대인들이 지금 대단히 이 불안하고 근심하는 증상이 많아요. 근심하니까 불안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뭐 분리불안도 있고 정서불안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불안에 시달리는데 이 근심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근심이 시작된 게 인류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는 가장 첫 출발점은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라도, 물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있는 분들이지만 아직 복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아요. 근심이 우리를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돈 많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중에서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 얘기, 청년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청년 되게 부자였어요. 예수님께 뭔가 와서 뭔가 질문했다가 오히려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돈 많다고 근심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하다고 근심 없는 거 아니고, 근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이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분, 우리의 영의 아버지, 그분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이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즉시 불안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면 선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닐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이 문제, 내가 범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지요. 결국은 죄에 대한 형벌이 주어졌고, 그 이후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열매를 지금 계속해서 먹으면서, 그 죄의 결과의 그 열매를 먹으면서 계속 매 순간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아야 하는 땅,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갈아야 하는 땅이 뭡니까? 가시와 울음기를 내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참 근심스러운 일입니까? 저 여러분이 참 벌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참 근심스럽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스스로 근심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인생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죄로 오염된 이 인생의 그 특징, 그것이 뭘 추구하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보는 것에 정욕을 추구합니다. 프라이드, 인생의 자랑, 명예욕, 권세욕, 이런 어떤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원하는 건 많은데 손에 쥐는 건 별로 없으니 얼마나 근심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근심에서 그치지 않고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27절입니다. 14장 27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근심에 관한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함께 언급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근심하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짧게 이야기하면 불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심과 함께 동반되는 것은 불안입니다. 우리가 다 불안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근심과 연관해서 두려움을 언급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근심에서 파생되는 반드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근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해결할 수 있으면 근심하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능력이 무한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한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상태에서 내게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닥치든지 내가 아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든지 뭐 이러면은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근심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근심을 극복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 참 절박한 문제가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신단 말이에요.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만 제기하시는 게 아니라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은 믿음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29절에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이건 마태복음 6장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뭐가 더 덧붙여 있냐면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 개념이죠. 믿음의 부재가 의심입니다. 불신이고 이제 의심이죠. 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 이것은 불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대단히 친숙하고 뭐 익숙한 개념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친숙합니까? 근심을 이기는 인간의 그 가장 오래된 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것 중에 하나인 이 근심의 근본적인 치유책을 예수님이 제시하실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알고 있는 측면에서 익숙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익숙하십니까?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이 근심이 사라질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함께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서로 논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지만 이 근심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근심이 사라지는, 근심이 제거된, 오히려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것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꼭 바로 다음 얘기하시는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근심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마련하실 처소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말씀이 지금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근심, 여기서는 문맥상 제자들의 근심이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는 모든 이 인생의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루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얘기하신 처소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처소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 처소를 부활한 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이 땅에서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 이 예비된 그 집이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부활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게 상식적으로 문맥을 봤을 때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거할 곳, 하나님 계신 곳에서 우리도 같이 거하게 될 그곳, 마치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서 남자가 신부 집에 와서 정혼을 하고 나서 돌아갔다가 최소한 1년에서 2년 후에 이제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신혼방을 만드는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부활한 몸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한 몸이 예비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교리적인 내용을 2부절에 이렇게 맞추는 것은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 불안, 근심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 치유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선 첫 번째로 믿음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정신과 의사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심리 상담 치료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한 어떤 것들을 내가 채우는 그런 문제, 돈이 부족하면 돈 채우고 실력 부족하면 실력 채우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심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과 동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심이 또 언제 해결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한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을 때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3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발 앞에는 마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근데 마리아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제 동생에게 저를 좀 돕도록 예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볼 때 39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근심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틀에서 얘기하면 믿음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말씀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명령만 해놓고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명령만 해놓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지킬 수 있도록 또 어떤 힌트들이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일들로 근심할 때 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았사오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이 저자 기록자도 이걸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을 때 내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뭔가 주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 내가 그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그때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근심과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부족한 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으니까 내가 근심하게 됐는데 감사하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대단히 역설적이지요. 그러한 때에, 그러한 순간에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그 전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너희를 인도해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늘 부족해요.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매순간에도 나를 채우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그렇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붙이면 이제 신약성경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또 떠올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이 근심과 동반되는 것이 불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평강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뭘 통해서 그게 오게 되냐?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 스스로를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예 그거 그냥 내가 연약한 존재니까 막연한 신에게 그냥 뭔가 내가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냥 마음도 후련하고 뭔가 그냥 그런 데서 오는 위안이 있는 거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아뢰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응답은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찾아오는 것이냐? 내가 간구한 내용이 나한테 뚝 떨어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뭐냐?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그리고 이 평강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사실 세상은 인간에게 근심을 없애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근심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게 됩니까? 근심은 눈덩이처럼 오히려 역사가 진행될수록 불어납니다. 근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줄 수도 없고 세상 방식으로 설사 이 평화를 얻었다고 해도 근심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빌립보 4장에는 보니까 그걸 언제 주시냐?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뢸 때, 여기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는 권리가 있을 때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당돌한 것 같지만 이건 권리예요. 권리. 아버지가 나 낳아 오셨잖아요. 나를 공급해 주시는 게 맞지요. 그거 맞는 거예요. 맞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좀 버릇이 없고 그렇겠지만 논리상으로는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아버지가 모든 걸 공급하실 이 책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즉각적으로 주시는 그 첫 번째 응답은 뭐냐? 평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이 근심으로부터,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고질적인 이 질병인 이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심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여러분, 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으시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동사로서는 어떤 일에 대해 마음이 놓이지 않아 불안해하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불안해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염려의 사전적인 정의는 뭡니까? 제가 보니까 근심은 한자가 아니더라고요. 한자가 없더라고요. 근심은 원래 한자인데 이 한자를 속에 안 해놓은 거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국어사전에 보는데 근심이라는 한자가 나와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염려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 생각념, 생각할 려. 한자를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염려가 무슨 뜻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한자를 봤더니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은 그럼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걱정도 한자가 없더라고요. 걱정도. 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기.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거.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고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고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면서 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라는 우리말 단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된 단어가 킹제임스 흥정형 성경에서 300번 정도가 됩니다. 영어 단어에서는 다양한 단어로 되어 있고 동일한 영어 단어인데 안 그래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된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300번 이상 언급이 돼요. 참으로 성경은 인간이 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참 잘 알고 계신 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문제, 근심의 문제, 이걸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생 근심이라 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로 애초에 창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이 늘 기쁨이, 매 순간 기쁨이 넘치는 존재, 평안이 넘치는 존재로 원래 창조하셨어요. 이 근심은 언제 오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근심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심 문제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치료체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정신과 의사가 상담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심리치료 받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물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부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논지를 이해하시죠?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단도직입적인 근심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주 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 그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사람에게 근심을 몰아내는 것,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 그분이 내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 안에서 내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인간의 근심의 문제를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그 믿음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내가 믿음으로 사람해 보지 않으면 이게 말장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게 있을 때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게 되는 거예요. 하더라 하나님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분이래. 별로 그것이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근심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봤을 때 그 근심의 문제가 그 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것이 있을 때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번 해결하면 영원히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약효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약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평생 가지 않아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게 이제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근심의 해결책 문제를 한번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물가에 심은 나무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물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 8절에 보니까 주를 신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없다.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걱정하지 않는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기 보니까 주를 신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을 살 동안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는 순간까지 근심의 문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를 우리가 평생 우리의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랑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948장 한 장을 쓰시는 마음속에 의심을 드세요. 역시 948장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드세요. 이것은 인생이 참으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인들은 인생에 이 괴로움으로 인한 이 근심이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탈의 방법들을 개발해내지만 그러나 왜 근본적으로 인간이 근심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치료책인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고 명쾌하고 단순하게 이 인간의 이 근심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며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다정하게 권면하신 그 분이심을 저희가 오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매일 필요한 우리의 참 양식과 같아서 참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를 이루는 이 지체들에게 주신 이 양식이 근심에 관한 이 참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비록 단순하고 참 들었던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오늘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